제12장 구원받는 방법은 죄를 자백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님. 지난 며칠 저녁에 걸쳐 우리는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이 율법을 행하거나 선한 행실을 갖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회개로 말미암은 것도 아님을 보았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말해두어야 할 것은 우리는 구원의 조건을 말한다기보다 구원의 방법을 말한다고 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는 구원에는 조건이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조건은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가에 있습니다. 조건이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은 마치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이 됩니다. 구원받는 방법은 죄를 자백하는 것이 아님. 오늘 우리는 네 번째 아님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친히 각지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심 안에서 죄가 무엇이라는 것과 주 예수를 구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깨닫지 못한 고로 성경 말씀 외에 자기의 말을 추가해서 율법을 행하거나 선한 행실을 갖거나 회개하는 등 많은 구원의 방법을 찾아내는 경향이 많습니다. 오늘날 한 가지 더 유행되는 것은 죄의 자백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 죄를 자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회개가 필요할 뿐 아니라 죄도 자백해야 한다고 합니다. 나는 주님이 쓰시는 어떤 사람이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다 적어서 십자가 위에 붙여놓았는데 한쪽 종이에는 당신의 이런 죄를 기재해 놓았고 다른 종이에는 저런 죄를 기재해 놓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당신은 주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혹은 사람 앞에서 당신의 죄를 자백해야 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어떤 죄를 자백하면 그 죄를 기록한 종이가 십자가 위에서 찢어지고 당신이 다른 죄를 시인하면 그 종이도 찢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죄를 다 시인할 때에 모든 종이들이 찢어져 당신은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고 신약의 복음도 아닙니다. 이는 그가 사람의 복음을 이 안에 섞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이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지 않는다면 십자가 위에서의 당신의 죄가 제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는 주 예수님이 이루신 역사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한 형제를 기억합니다. 그는 아주 단순한 형제로 지난주에는 상해에 있었습니다. 고령에서 온 형제인데 그는 고령에서 전기를 다루는 전기공이었습니다. 요즘에서야 그는 글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한동안은 우리의 우자만 알고 리자를 몰랐습니다. 성경 한 구절에서 모르는 글자가 아는 글자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을 읽기 위해서는 일곱 여덟 번씩이나 물어야 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나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느 유명한 사람의 설교를 들으러 갔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여러분은 반드시 대중 앞에서 여러분의 죄를 시인해야 합니다. 당신이 한 가지 죄를 시인할 때 그 죄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또 다른 죄를 시인하면 그 죄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대중 앞에서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지 않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믿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죄를 자백함으로 당신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믿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전도사는 말씀을 전한 후에 어떤 질문이나 이해하지 못하는 곳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선생님, 저는 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 한 구절을 읽으려고 해도 일곱 여덟 번이나 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설교를 들을 때에 마음이 두근거려서 일어나지 않으면 성령이 제 안에서 그냥 두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결국 저는 할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설교자는 강단 위에 서 있었고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전한 것에 의한다면 우리는 대체 자기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까? 이 말을 하고 나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니 선생님, 제가 물은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나는 그에게 신학박사의 이해가 당신보다 못하고 예배당의 감독이 이해하는 것도 당신보다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자기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이것이 질문의 요점입니다. 당신을 구원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십자가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당신을 구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누구의 십자가인가에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이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자백하는 것을 행위로 여겨 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 우리는 죄를 자백하는 것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기로 합시다. 성경 안에서 이 점을 철저히 봄으로써 우리가 마땅히 서야 할 위치를 보기로 합시다. 성경 안의 죄의 자백. 먼저 몇 마디를 하고 이 점을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죄의 자백과 배상을 믿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를 자백하고 배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성경의 진리임을 시인하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내가 한마디 추가하고 싶은 말은 성경은 죄의 자백을 구원받는 방법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죄를 자백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분명히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죄를 속량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의 죄를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기로 합시다. 이것은 사람들이 가장 말하기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에 근거하여 죄의 자백을 구원받는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몇 가지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로 여기서는 절대로 공개적인 죄의 자백을 말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문제에 대하여 말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것은 오늘날 공개적인 죄의 자백이나 사람 앞에서 죄를 자백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공개적인 죄의 자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둘째로 여기서 말한 우리와 로마서 갈라디아서의 우리는 다릅니다. 그 이유는 전자가 유대인과 관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한 것은 또한 요한복음과도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생명을 얻는가를 보여주는 반면에 요한일서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자신에게 생명이 있음을 증명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방법을 보여주고 요한일서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에 의하면 여기에 우리는 절대로 죄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이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는가를 말하고 요한일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교통을 회복하는지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것은 세상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실패할 때 그의 죄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하심을 받고 그의 불의가 어떻게 하나님의 깨끗게 하심을 얻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미 구원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생을 얻은 믿는 이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인 반면에 구원받은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 것은 자백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죄인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인은 아버지 앞에서 자기 죄를 자백함으로써 죄사함을 받습니다. 여기서 다룬 것은 죄인의 범죄가 아닌 믿는 이의 범죄입니다. 즉 구원받기 전에 사람의 죄를 다룬 것이 아닌 구원받은 후의 죄를 다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다루는 주제와 전혀 다릅니다. 나는 엄숙하게 말할 뜻이 없습니다. 다만 이 단락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말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나는 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여러 종류의 말씀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나는 어느 자매로부터 어떤 자매가 조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을 읽고 구원받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주님께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처음 복음을 전할 때에 나는 복음에 관해 분명한 성경 구절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사이에 많은 체험들이 내게 가르쳐주는 것은 경건한 마음으로 말하거니와 많은 사람들이 기묘한 말씀들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와 같은 말씀도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으로 구원받을 죄인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말은 요한이 감동을 받아 이 책을 쓸 당시에 그의 머릿속에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말한 것이지 죄인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요한의 의도는 그리스도인을 위해 말한 것이었습니다. 죄인이 이 말씀을 차용할 수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빌려온 채 갚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한 것은 전혀 공개적으로 죄를 자백하고 사람에게 잘못을 시인해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6절 요한일서 1장 9절과 더욱 가깝게 관계된 구절은 바로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입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 구절들은 당시 요한의 간증을 들었던 사람들은 자기에게 죄가 있음을 깨닫고서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으며 세례를 받을 때 그들의 죄를 자복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두 구절에 관하여 우리가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요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두 구절은 그들이 죄를 자복하는 것을 구원받는 방법으로 여겼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의 자백을 통해 구원받으려고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기록은 당시 그들이 요한의 간증, 곧 요한의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서 또한 성령의 재촉하심으로 인해 세례를 받고 자기 죄를 자복했다고 말할 뿐입니다. 그들은 장차 죽고 부활하실 주를 바라보고 그분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비록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지만 그의 손은 그들 가운데 서 계신 주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침례이든 요한의 침례이든 이 모든 것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별 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믿어야 할 분은 요한이 아니라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그는 길을 열어주는 자일 뿐 길 자체가 아닙니다. 길은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그의 손은 그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를 자복함이란 무슨 뜻입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내게로 와서 죄를 자복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자복하는 것은 청중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역자인 우리가 나가서 주를 위해 증거할 때 증거를 마친 후 우리 편에는 어떠한 재촉과 명령과 요구와 암시도 없습니다. 청중의 양심이 하나님의 비춤을 받아 자기 죄를 알고 견디지 못함으로 일어나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이런저런 죄를 범했다고 자복하는 것에 대하여 나는 아멘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나는 이것을 결코 반대하지 않고 찬양합니다. 만일 요한이 죄를 자백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고 사함받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것을 격려하고 재창하고 명하고 암시했다면 이것은 마태복음 3장 6절과 크게 다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6절의 일은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자발적으로 행한 일이지 요한이 격려해서 한 일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가 죄를 자복하는 일을 믿지 않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수차 형제 자매들에게 사람들에게 죄를 자백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원받는 방법으로 삼기를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성경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과거에 요한이 사람에게 죄를 자복하라고 격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요한도 이렇게 사람들을 격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누가 자기 죄를 보고서 일어나 스스로 자복한다면 당신은 그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웨일즈의 대부흥을 알 것입니다. 나는 그 부흥에 대한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서 친히 조사해 보았다고 합니다. 웨일즈의 부흥은 가장 큰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1904년과 1905년에 시작된 것입니다. 영국의 한 유명한 신문 기자는 1909년에 일부러 웨일즈라는 곳을 조사하기 위해 갔었습니다. 웨일즈는 매우 큰 지방입니다. 그 도시의 한 목사는 기자에게 이곳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최근 1, 2년에 들어서서는 거의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자가 그렇다면 당신들의 부흥은 태보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었을 때 목사는 그렇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부흥이 이반 로버츠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말을 듣고서 기자는 그가 있는 곳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기자가 그들이 몇 시에 모임을 갖느냐고 묻자 그들은 그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기자는 모이는 장소가 어디냐고 물었지만 그들의 답변은 여전히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부흥회를 인도했던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모이는 시간도 모르며 모이는 장소도 모른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모이고 깊은 밤이든 새벽이든 모입니다. 우리는 이반 로버트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는 때로 갑작스럽게 나타납니다. 거의 모든 가정에서 부흥회가 있고 늦은 밤에 이 집에 가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른 새벽에 저 집에 가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반 로버츠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디로 갈지를 누구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신문 기자는 일평생 이러한 부흥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이반 로버츠를 찾아내야겠다고 작정했습니다. 그가 몇 주 동안이나 찾아보았지만 결국 찾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날 누가 그에게 이반 로버트가 한 작은 예배당에 있다고 알려주어서 그는 신속히 그 예배당에 달려갔습니다. 그 기자는 그 집회가 집회답지 않게 극히 혼란스러운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아기를 안고 젖을 먹이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모임 장소로 뛰어들어갔다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대체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고 마치 장사하는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우는 아이를 달래고 있었고 어떤 어머니는 아이를 재우기 위해 의자를 유람으로 삼아 흔들어주고 있어서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는 매우 놀랍고 특이한 것이 있었습니다. 기자가 이반 로버트가 어디 있느냐고 묻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앞에서 세 번째 줄에 네 번째 사람이 그입니다. 펜 루이스 여사도 저기 계시는데 몇째 줄에 앉아있는 분이 바로 그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거기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이 일어나 찬송을 골라서 함께 부르고 때로는 한 사람이 일어나 죄를 자백했는데 이것은 누가 겉면에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한 것이었습니다. 친구여, 이러한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강단 위에서 침대 위에서 곧 죽어가는 사람의 이야기로 죄를 자복하도록 권하고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내 말은 죄를 자백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죄를 자백해야 하고 때로는 대중 앞에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얻었는지를 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강단 위에서의 재촉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도 알듯이 때로 사람들은 강단 위에서 재촉한다기보다는 명령하는 듯 합니다. 마태복음 3장 6절은 공중 앞에서의 죄의 자복이지만 이것은 성령이 역사한 자연적인 결과이지 요한의 명령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공개적인 죄의 자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성령의 역사 없이 하는 죄의 자백을 반대합니다. 더욱이 나는 성령의 역사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만일 성령의 역사라면 나는 그러한 자백을 더 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만일 참된 성령의 인도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여 당신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당신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바 이렇게 저렇게 자백해야 한다, 얼마나 자백해야 어떻게 될 수 있다는 등의 자백은 반대합니다. 우리는 죄의 자복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자복을 구원받는 방법으로 삼지 않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라는 말씀을 주의해야 합니다. 원어에서 주요 동사는 자복이 아니라 세례입니다. 그들은 요단강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사실은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그들은 죄를 자복했습니다. 이러한 문법 구조는 중국어에도 있습니다. 가령 걸으면서 말한다는 것은 한면으로는 걷고 또 한면으로는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걷는 것도 동사이고 말하는 것도 동사입니다. 그러나 말함이 주요 동사이고 걷는 것은 부수적인 동사입니다. 말하는 것이 주이고 걷는 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죄를 자복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뜻은 그들이 한면으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한면으로는 죄를 자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는 뜻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자복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헬라어에서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여기서의 죄의 자복이 단지 사실의 기록일 뿐 어떤 방법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면으로 세례를 받고 또 한면으로는 자신의 이런저런 점이 좋지 않다고 탄식한 것입니다. 여기에 그림을 보십시오. 이것은 성령이 하신 역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규례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걸으면서 말하는 것 같이 그들은 죄를 자백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는 결코 공개적으로 죄를 자백하는 것을 일종의 방법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8, 19절 신약 정권에서 죄를 자백하는 것을 기록한 곳은 세 군데 뿐입니다. 이제 세 번째 기록인 사도행전 19장 18, 19절을 보기로 합시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기에 죄를 자복한다는 말은 없지만 이것은 동일한 일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은 자기 죄를 자백한다고 말하고 마태복음 3장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한다고 말하며 여기서는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했다고 말합니다.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도 자복과 행한 일을 고하는 것을 구원받는 방법으로 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한 사람들은 죄인이 아닌 믿는 이들이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마치 집회 중에 형제자매가 일어나 간증으로 자기가 행한 일을 자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침례받을 때에 형제자매들이 간증으로 과거 자기들이 행한 일을 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주님께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역사를 자복하는 것뿐입니다. 과거에 나는 극히 악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형제 자매들이 이것들을 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진흙탕 속에서 반석유로 건져진 사람이다. 에베소서 사람들이 과거에 마술을 행하던 책을 불태우는 것은 과거 그들이 그러한 일을 행했지만 이제는 주께 속하게 되었음을 밖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집회에서 이렇게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성령의 역사가 크고 성령이 그들을 재촉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느 단계까지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서 일어나 자기의 행한 것을 고하는 것뿐입니다. 친구여, 이 세 군데 말씀에서 당신은 구원받는 방법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죄를 자복함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공개적으로 죄를 자복함으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의 자복을 말하는 곳은 바로 이 세 군데입니다. 또 한 군데가 있지만 이것은 죄를 자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고 피차 죄를 자복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는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누가 병에 걸렸다면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기름을 그 위에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만일 무슨 잘못한 것이 있으면 피차 자복하고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약 정권에서 죄의 자복에 관해 말한 곳은 이 세 곳뿐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방법은 죄를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죄를 자복하는 실행에 관하여 죄를 자복하는 실행에 관하여 몇 마디 하겠습니다. 당신은 구원받기 전 당신이 누구에게 죄를 범했는지를 알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을 믿기 전 누구에게 거리낌이 있었는지를 알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당신은 마음속에서 괴롭기 때문에 죄를 범하여 거리낌이 있는 사람에게 죄를 자백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도록 명하신 바요, 하나님이 재촉하시는 바이며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의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사람에게 거리낌이 있는 것이 불의한 일임을 알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은 불의한 사람이 되기를 싫어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구원받은 자로서 의인이 되기 위해 과거에 사람에게 불의했던 일을 처리하고 잘못한 것을 분명히 처리함으로 그 사람의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죄가 사함받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죄를 범한 부부는 반드시 사람 앞에 가서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를 자백하고 배상하는 것은 결코 구원받는 방법이 아닙니다. 구원은 결코 죄를 자복하고 배상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의로운 사람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나 사람에게 거리낌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들의 사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그 강도는 적지 않은 사람의 물건을 빼앗고 수많은 사람에게 죄를 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그에게는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죄를 자복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남의 물건을 약탈한 것을 배상할 수도 돌려줄 수도 없는 처지였으며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죄를 자복하지도 않고 배상하지도 않았지만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는 신약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신 후 그가 첫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는 죄를 자복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는 십자가 위의 그 강도가 화실을 사죄받을 기회가 없었지만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만일 그가 아직 이 땅에 살아있다면 공의를 위하여 마땅히 자기 과실을 시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구원 문제는 십자가에 그 순간에 해결된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는 것은 구원받은 후의 일입니다. 그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은 전혀 그가 죄를 자복하거나 배상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장래에 죄를 자복한다고 해서 그로 더욱 구원받게 하지는 못합니다. 여기서는 명백히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 반면에 죄를 자백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자연적인 표현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서 죄를 깨끗이 처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 예수님과의 문제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세 방면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첫째 방면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여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자기를 죄인으로 단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게 하고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합니다. 두 번째 방면은 구원받은 후에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을 분명히 처리하기를 원하는 그것입니다. 거리낌이 있는 것에 대해 죄를 자복하고 배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 위에서 의로운 생활을 하게 합니다. 세 번째 방면도 구원받은 후의 일로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몸에 있다면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었고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는가를 고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것은 침례를 받을 때에 할 수도 있고 침례 받은 후에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점에 대해 분명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결코 죄를 자복하는 것을 지나치게 높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경 안에서의 죄의 자복의 위치를 보아야 하고 또한 그것을 그러한 위치에 두어야 합니다. 성경은 죄를 자복하는 것을 구원받는 방법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것을 구원받는 방법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를 구원하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닌 주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한 것입니다. 구원받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 아님. 이제 다섯 번째 아님을 언급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에 어떤 조건을 추가합니다. 선한 행위가 아니면 회개 혹은 죄의 자복을 추가합니다. 그들은 사람이 기도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러한 말을 하는 근거는 로마서 10장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나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여러 번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들은 모두 매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는데 언제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3개월간 기도를 했는데도 속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성령이 대대적으로 나를 감동시키사 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도록 무릎 꿇고 간구하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그는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 성령이 그를 한번 감동시켜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기도를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인지에 대해 보기로 합시다. 첫째로 우리는 사람들이 기도로 애걸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임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미워하는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 그를 구원하시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시간을 들여 기도하지만 그는 어느 정도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지를 모릅니다. 당신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도전하여 그들더러 바알에게 불을 내리도록 기도하라고 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큰 소리로 부르며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그들이 몸을 괴롭게 하면 할수록 바알이 그들의 말을 더 들어줄 줄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더 괴롭게 하고 자신을 더 고통스럽게 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실 때까지 간절히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복음을 전혀 보지 못한 사람이고 복음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구하고 간구해야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하나님의 마음은 돌이킬 필요가 없이 벌써부터 우리에게로 돌이켜져 있습니다. 마음을 돌이켜야 할 사람은 당신입니다. 당신은 그분을 거절하고 그분을 믿지 않으며 그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해 하셨다는 말씀을 기억합니까? 그러므로 문제는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편에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 사람과 화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가 그분에게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는 하나님 편에 있지 않고 우리 편에 있습니다. 복음을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분 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위해 그분께 간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로, 사람들이 기도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고 간절히 구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주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죽으셨고 이미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으며 구원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이미 제거하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하나님과 주 예수님의 역사를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죄인들이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이것은 마치 주 예수님께 다시 한번 죽어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속죄 사업을 완성하신 것을 모릅니다. 그분이 이미 모든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분께 간구해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은 감사의 말을 할 때이지 슬퍼할 때가 아닙니다. 오늘은 찬미할 때이지 결코 간청할 때가 아닙니다. 당신의 부모가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올 때 좀 성실하다면 무릎 꿇고 감사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무릎을 꿇고서 그것이 내게 필요하니 어쨌든 그것을 주셔야 합니다 라고 간구한다 합시다. 당신의 부모는 이미 당신에게 주었는데 당신은 여전히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에 대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무의미한 것이고 아무 생각이 없는 행동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죄가 이렇게 저렇게 중하다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누가 당신에게 물건을 줄 때에 감사하지 않고 도리어 간구한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당신은 기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주 예수님의 역사를 깨달았다면 당신은 기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에서 기도는 아무런 지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 좋은 것은 무릎을 꿇고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내가 한 친구와 복음에 대해 말했습니다. 대화를 마친 후에 나는 그에게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무릎을 꿇읍시다. 기도하자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분께 연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께 다시 죽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사하심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죄를 이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고 십자가를 받아들였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통보하는 것입니다.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얻기는 매우 편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시기는 그리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4천년이라는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4천년이 지난 후에야 그분은 사람에게 죄를 알게 하셨고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으며 그로 십자가에 달려 죄의 형벌을 받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많은 역사를 이루시고 많은 시간을 들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리하게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크나큰 대가를 지불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당신은 믿고 얻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기도는 아무 지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10장은 무엇 때문에 기도의 문제를 언급했습니까?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로마서 10장을 보기로 합시다. 10장 5절부터 7절까지를 봅시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을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여기서는 두 종류의 다른 의를 언급했습니다. 하나는 율법의 의이고 하나는 믿음의 의입니다. 율법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로 갖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의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의입니다. 율법의 의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과 관계 있고 믿음의 의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와 관계 있습니다. 율법의 의에 대하여 우리에게는 절대로 그것을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매년 매일 매시간 매분 매초에 한 번도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고 그의 사상과 존재와 말과 행실에서 한 번도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한 항목을 범한 사람은 율법 전체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가망이 없는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의를 얻을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의 의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이것은 심판을 거친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의를 갖게 됩니다. 이 의는 우리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라고 부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음부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는 것은 우리의 의롭다 하심의 근거가 되도록 그리스도께 살아나시라고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미 주 예수님을 죽게 하셨고 또한 주 예수님을 살리사 우리의 의롭다함의 근거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믿기만 하면 됩니다. 8절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한 말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모세를 언급하면서 그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말씀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모세는 율법과 율법의 요구를 주장한 사람인데 바울은 그를 언급하여 모세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바울은 모세가 이 말들을 한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음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여기에 말씀을 깨달으려면 구약 신명기 29장 끝부분과 30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전해주었고 그런 다음 그들에게 만일 그들이 이 명령들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형벌하실 것이요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열방 중에서 표류하고 있을 때에 너희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다면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한 말입니다. 즉 언제든지 율법을 파괴하고 위배한 사람에 대해 하나님은 형벌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은 율법 외의 한 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의는 그의 입에 있고 그의 마음에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 외에 우리에게 주시는 의입니다. 로마서 10장에서 신명기 이 부분의 말씀을 인용할 때에 이러한 해설을 했습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기서는 행위의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의는 이미 파괴되었기 때문에 신명기 30장에 이를 때 그들은 여러 나라로 표류하게 되었고 더 이상 어떤 행위를 가질 수 없었으며 행위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 또 한 종류의 말씀이 그들의 입과 마음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열방으로 표류하게 되었지만 이제는 행위가 필요 없게 되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에 이어서 바울은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에 대하여 계속 설명합니다. 9절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합니다. 친구여, 당신의 입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저녁 모든 사람은 자기 입을 집에 두지 않고 여기에 가져왔을 것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으면 당신의 입도 거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주 예수를 믿을 때 당신의 입은 자연히 그분을 시인하게 됩니다. 바울이라 할지라도 길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첫마디는 바로 주여 뉘시우니까 였습니다. 본래 그는 주님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을 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대중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자연스럽게 그분을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매우 놀라운 것은 그를 모르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복음을 들을 때에 주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횡이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말해낸 것입니다. 바울은 내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몇 걸음을 걸을 필요가 없고 돈 얼마를 드릴 필요도 없이 당신이 있는 곳에서 다만 주여라고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인에는 공로라는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시인함은 구원받는 방법이 아닙니다. 시인함은 다만 구원받은 것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신이 입으로 그를 주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기에 어떠한 어려움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10절을 봅시다. 이 구절은 구절의 이유로서 왜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나는 자주 어떻게 하면 이 사실을 사람의 마음속에 집어넣어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오늘 나는 두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이 구원의 말씀이 그들에게서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남에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티벳에도 있지 않고 외국에도 있지 않으며 하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 구원의 말씀이 그들에게서 멀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얻어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구원의 방법이 하늘에나 땅 아래 있지 않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을 정도로 가깝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늘로 올라가거나 땅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면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구원은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입에 있습니다. 당신의 입을 열기만 하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이렇게 편리하고 용이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기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부분이 많고 여기에 구원은 사람 앞에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시인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보실 때에 당신을 의롭다 하십니다. 11절은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믿는 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논쟁하면서 여전히 자백이 구원의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나는 만일 그 말이 옳다면 로마서 10장 8절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8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이것은 믿음의 말씀이지 자복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자복하라고 말하지 않고 믿으라고 했습니다. 6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6절은 믿음의 의를 말하고 8절은 믿음의 말씀을 말합니다. 9절에도 시인하는 것이 있고 10절에도 시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9절이나 10절은 모두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11절은 저를 시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고 저를 믿는 자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요점을 보아야 합니다. 6절, 8절, 11절은 믿음을 말합니다. 9절, 10절은 시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9절은 먼저 시인함을 말하고 믿음을 나중에 말하며 10절에서는 먼저 믿음을 말하고 나중에 시인함을 말했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5번이나 믿음을 말하고 2번은 시인함을 말했습니다. 또 시인함과 믿음의 순서를 뒤바꾸어 말했는데 이것은 모든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시인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시인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마음으로 믿었다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버지를 볼 때 아빠라고 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즉시 시인하게 됩니다. 12절 끝부분은 여기에 시인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요 믿음에서 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1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시인하는 것이 믿음에서 온 것임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12절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은 저에게 구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13절은 또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름은 윗문장의 예수를 시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입으로 그분을 주라 시인하고 주라 외치며 주라 칭하는 이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앞문장부터 계속 읽어가면 이것이 앞문장에서 말한 시인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14절을 보기로 합시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이 말씀은 부르는 것이 믿음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매우 좋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부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입으로 시인한 것이 마음에서 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입으로 그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부르는 것은 곧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았습니까? 모든 것은 믿음에서 난 것입니다. 믿음이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비록 시인한 것이 언급되었지만 이것은 마음으로 믿음으로써 생긴 것입니다. 또한 믿은 사람이 부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저녁 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구원을 받았고 주 예수를 영접했다고 믿습니다. 그분을 영접할 때에 당신은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당신은 믿음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만 이것은 또한 기도로 말미암아 표현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로 이것을 표현합니다. 믿음은 안에 있고 기도는 밖에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예수를 주로 믿었다면 입으로 예수를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음으로 믿은 자는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결코 구원받는 방법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이것은 결코 구원받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는 부름은 믿음에서 난 것이고 믿음에서 난 자연스러운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12절로 돌아가 봅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나는 여기서 말한 차별이 없음이라는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과 23절에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니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라고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 주님을 부르고 입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성경 안의 믿음 외에 구원받는 방법이 달리 없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믿고 율법을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고 선한 행실을 가짐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고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믿고 죄를 자백하는 것도 아니며 믿고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오직 믿음만이 구원받는 방법임을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줍니다.